이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운동이 다르죠. 아저씨들은 족구를 좋아하고, 또 골프 같은 거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50이 넘으면 이 살아있는 볼을 다루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정지된 볼, 이렇게 골프 같은 거. 왜냐하면 살아있는 볼을 다루다 보면 다치기 쉽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기운이 넘치는지 살아있는 볼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들은 거의 농구 세대더군요. 어딜 가든지 농구들을 해요. 농구 기술 중에 제가 이렇게 중계를 보면 제일 재밌는 기술이 노룩 패스라고 있어요. 노루 패스가 아니고 노룩 패스인데 시선은 저쪽을 보면서 볼은 이렇게 뒤로 딴 쪽을 향해서 던지는 이제 패스 방법이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김승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그분도 꽤 됐을 텐데 그분이 그 노룩 패스를 아주 잘합니다. 아주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슛을 던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전용뚱한 방향으로 패스를 하죠. 그러면 거의 다 속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요나서를 1장 시작하면서 이 본문은, 이 책은 니느웨 성에 타켓을 둔것 같지만 사실은 뒤집힌 메시지다. 기억이 날 겁니다. 물론 이제 잊으셨겠지만 오늘 이제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장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합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면 앞에 언제 한번 임했었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한 장을 넘겨서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럼 뭘 명령했나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제 전면을 좀 봐주십시오.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럼 당연히 뭘 외쳐야 될까를 헤아려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니느웨 백성들의 삶의 상태가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나에게 가서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회개의 복음이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가서 그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명령하고 뭘 선포해야 될까요? 회개의 복음이겠죠? 즉,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악에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른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이 없는 걸 깨닫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하여 내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잠깐 볼까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니느웨 성의 크기가 며칠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작은 성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 큰 성읍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small, big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요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다닙니다. 며칠 돌아다녀야 될 성을, 3일 돌아다녀야 될 성을, 이런 수치로 의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성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면서 동시에 사흘을 다녀야 되는 작지 않은 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사흘 돌아다닐 거리도 닷새 열흘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야 옳았어요. 근데 딸랑 며칠만 돌아다녀요?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심부름 시키면 금세 갔다 오는 애들이죠. 너 벌써 갔다 왔어? 그럼 대충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늘 목욕탕을 혼자 다녔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누구 딱히 같이 저를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러면 거의 물 한 바가지 휙 끼얹고 나오는 수준으로 잽싸게 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늘 너 벌써 왔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검사를 당했죠. 요나도 사흘을 돌아다녀야 될 이 작지 않은 성을 딸랑 하루만 다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나가 울며 겨자 먹고 식으로 가긴 갔는데 진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가서도 그냥 하루만 돌아다니고 말고, 그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돌아다녔나 한번 보십시다. 4장 끝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습니까? 이건 거의 저주를 퍼붓고 지나간 거예요. 너희들 죽어!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히브리 단어로 따져보니까 딱 다섯 단어예요. 다섯 단어. 우리말로는 네 단어로 돼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진다. 자,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이까지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간 것은 겉으로 보면 뭐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인 것뿐이에요. 그의 태도나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너무 요나를 깎아내리는 거 아니십니까? 볼까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떠세요? 제가 너무 깎아내리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오각성하고 깨닫고 나서 그는 가긴 가요. 근데 뭐가 안 담겨 있어요?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여러분 꼭 누구하고 같냐면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마저 동의도 하는데 현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진심으로 안 고쳐져요. 요나도 형식은 취해요, 가서. 근데 요나의 전한 메시지나 3일 걸릴 도성을 딸랑 하루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여긴 복음도 담겨 있질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딱 하나 거의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내용만 퍼붓고 지나갑니다. 아주 짧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을 주고받다가 뭐라 그러죠? 너 말이 짧다 그러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예를 들면 요엘 같은 선지자들은 항상 어떤 도성의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회개와 돌아옴을 반드시 촉구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메시지 속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질 않아요. 그냥 에이 차라리 이참에 이 니느웨 성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40일 지나면 다 망한다. 이거 얘기하고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런 거칠의 형식적인 저주 같은 전도를 받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황당했겠어요? 누가? 요나죠.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거 보면 전도나 선교는 사람의 설득력이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도성에 긍휼을 가지시고 이들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자면은 짐승을 사용하셔서도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이 낳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도 한때는 목회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1800년대 말에 영국 메트로폴리탄에서 5,000명이 넘는 회중을 목회하던 큰 목회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영어권에서는 스펄전 같은 설교자가 나오질 않아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던지 주일날이 되면 영국 기마경찰이 이 교통정리를 다 해줬어요. 너무 모여가지고 한때는 막 교회 불이 난 적도 있어요. 진짜 불. 영적인 불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긁어요. 수천 명을 목회해도 한 사람이 긁으면 괴로운 게 목회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씁니다. 에이, 내가 목회할 때 여기밖에 없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 같은 데다가 갖다 주려고 가다가 어느 목장을 하는 집사님 댁에 신방 약속을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났어요. 아이쿠, 약속은 약속인데 신방하고 가자. 신방하고 가도 사표 내는 건 언제든지 내면 되니까. 그대게 신방을 갔네요. 신방을 대충 마치고 뭐 그런 심정으로 신방을 갔으니 신방이 무슨 알뜰이 되겠어요? 사표를 품고 간 신방인데. 신방을 마치고 얼른 이제 허겁지겁 나오는데 집사님이 또 따라 나와요. 마중한다고. 괜찮다 그러는데도 계속 따라 나와요. 농부들이 신는 신발 끈매는 게 많잖아요. 대돌 같은 데다 발을 얹어놓고 끈을 메고 있는데 훌떡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목장이 눈앞에 이렇게 산자락 밑에 보여요. 그 목장 울타리가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쭉 이렇게 두 줄로 이어졌죠. 근데 그 안에 소들이 이게 이제 울타리라면 이렇게 턱을 울타리에다 쭉 일렬로 쫙 걸고 소들이 소 눈깔이 또 크잖아요. 그 큰 눈을 꿈뻑 꿈뻑 하면서 뭐 그런 거. 그 풍경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스펄촌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은 겁니다. 집사님, 저 소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뭘 묻는지 벌써 아시고, 예,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해요. 예, 저것들도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이 스펄촌 목사님의 뒤통수를 땅 하고 강탈을 합니다. 어떤 자책이 밀려 들어왔는가 하면, 야, 이 소만도 못한 목사야. 저 미물들도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는데 넌 뭐가 잘났다고 사표 내내만에 그러냐. 얼마나 창피하든지 노예로 사표 내려가질 못하고 목양실로 다시 들어와서 사표를 찢어요. 그리고는 그날 목회일지를 씁니다. 그 전체 타이틀이 뭔가 하면 트러스트, 영어로 신뢰.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하나 붙었는데 그 부제가 아주 애들 말로 골 때리는 부제가 붙었어요. 오늘 소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깨닫게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시킬 때가 있어요. 발람의 경우 성경에 나타나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거칠에 형식적으로 40일 지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전도, 말도 안 되는 선교, 말도 안 되는 선포를 듣고도 이 백성들이 제 위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풍경을 요나에게 보여줘요. 그럼 뭔가 살금살금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갈수록 더 웃기는 장면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이 딱 눈에 띄면 웃어야 돼요. 웃지 않으면 아직 성경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또 앞을 보세요. 왕은 요나 얼굴도 못 봤어요? 요나한테 얘기도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왕은 뭐만 듣고? 간접적으로 소문만 듣고도 알아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뭐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조복을 벗고, 조복이라는 것은 왕궁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죠. 그거 벗고 왕이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는데 7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앞을 보세요. 사실 이 얘기는 누가 해야 옳았어요? 에? 요나가 할 말 아니에요 이거? 바로 요나가 전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 왕이, 니네 왕이 직접 들은 내용도 아니고 소문만 듣고도 베옷을 입고 자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도성의 시민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이 전무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했더라도 그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어디에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거기에 지금 이 니느웨 왕은 회개하면서 구원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재앙이었습니까? 이들의 회복이었습니까? 회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쯤 가서 도대체 요나는 형식적으로 갖고 그가 취한 행동이나 선포한 내용을 보면 진심이 없었어요. 사장에 보니까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내용을 퍼붓고 지나간 거예요. 사흘 걸릴 도성의 거리를 하루 달랑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너희들 죽는데! 그런데도 점점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이 회개하더니 왕은 소문만 듣고도 회개하며 더더군다나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 온 백성이 돌아옵니다. 이때 이 도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12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3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마다 좀 견해가 틀리긴 한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서 한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자 우리 오늘 찬양대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장 29절 누가복음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여기서 무리가 모였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표적을 구하니까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30절 전체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엉터리 같은 선포를 듣고도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자, 이제 요나서의 메시지가 타켓이 니느웨 성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노룩 패스예요. 딴 데 쳐다보면서 타켓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니느웨 성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타켓은 누구의 회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예요.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유치원생들도 말 듣는다. 넌 대학원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어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갖는 이중적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열어보십시다. 12장 38절. 자, 우리 또 찬양대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를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과 요나는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아니, 이방 백성인 니느웨 백성도 그 저주에 가까운 선포와 선교와 전도를 듣고도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짐승까지 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개도 회개를 하는 걸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그림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었습니까? 오셔서 메시아가 그런 절망스러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십자가 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들을 회복시킬 방도가 없더라고요. 십자가 밖에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 안 합니다. 내일 새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질길이 질긴 우리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나가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이라는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회개를 촉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과 회개를 촉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제 19년째에 걸쳐서 이것저것 선교를 다니고 거기에 순종해 왔어요.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교의 현장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키웠습니까? 우리를 키운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나의 어설픔 덜 준비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했더니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죠?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자꾸 배워요. 그리고 눈금이 생기죠. 최곡 최곡.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죠. 바로 그 순종한 선교의 현장이 복을 받지만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3.1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래요, 안 갈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가야 되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두 가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끝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온 선교지에 가서 전할 때 그들도 돌아오고 길 떠났던 방황하는 내 걸음도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귀한 간증을 가슴 가득이 열매로 안고 귀로의 길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서 나누고 경험하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7월 1일부터 출발할 제주 선교를 출발로 해서 올여름 순종할 그 삶의 현장에 선교적 제자로 전환하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특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분명한 꿈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안내를 따라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